여러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
네, 왕 같은 제사다, 선지자 인생.
왕 같은 제사다, 선지자 인생.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주님께 가자.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주님께 가자.
네. 주 안에서 우리 같이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지금 3월 한 달간 우리가 매일 성경 스케줄에 따라서 민수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민수기 묵상하는데 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어린이용 매일 성경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학년 1학년, 3학년, 뭐 4학년, 6학년 뭐 이렇게 저학년도 있고요. 네, 우리처럼 동일한 스케줄에 따라서 이제 아이들도 매일 성경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민수기, 그렇죠? 네, 우리도 힘든데 아이들 힘듭니다. 저희 한나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데 이제 매일 성경을 해요. 숙제예요. 그래서 매일마다 읽기표에 따서 읽는데 며칠 전이죠. 아 이렇게 이제 테이블에서 식탁에서 저는 할 일을 하고 한나가 자기 전에 바로 직전에 이제 매일 성경을 하려고 책을 갖고 와서 앉았어요. 앉았는데 있는데 막 고개가 뒤로 젖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 너무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해야 되는 것이 이제 몸으로 완전히 나타났는데 제가 하다가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너무 안쓰러워서 제가 한나야 그냥 들어가서 자. 아니 이해도 못하는데 그거를 이해를 안 물고 하는 게 사실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가서 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나가 그렇게 못하겠대요. 제가 꼭 해야겠다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그 어린이용에는 번호가 써 있어요. 한 번 읽고 체크, 두 번 읽고 체크, 세 번 읽고 체크. 그 숙제가 있고 맨 뒷장에 스티커가 있어요. 그래서 스티커를 떼서 앞에 있는 달력에 붙이면 컴플릿이에요.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고 한나가 이제 이거에 대한 어떤 성취감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일을 안 물고 그거를 한나 무슨 소린지 알아? 아니 아무도 모르겠어. 너무 그래도 다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그렇죠. 예, 안쓰럽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바리새인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외식하는 사람 예, 뭐 신앙이 뭔지도 모르면서 예, 그렇죠? 예, 그런 염려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데 예, 민수기가 우리 한나만이 아니라 여러분 다 쉽지 않죠. 예, 쉽지 않습니다. 오늘 1절 4절 이렇게 1장만 봐도 그래요. 알 수 없는 사람들의 이름의 연속이죠. 아, 5절에 보면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세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렇죠? 무슨 술 이름도 아니고 엘리술이요. 자, 6절에 유다 지파에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렇게 막 5절에서 15절까지 11 지파 23명의 이름이 나와요. 근데 이게 머리 아프죠? 그 다음에 각 지파별로 이제 20살 이상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막 나오죠. 숫자가 막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46절에 보면 개수된 이제 모든 사람을 개수해 보니까 60만 3,550명이었더라 이렇게 숫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1장만 읽다 보면 그냥 지쳐요. 이게 뭐 아 뭐 어쩌라는 거야, 그렇죠? 도대체 이걸 갖고 무슨 묵상을 하라는 거야? 왜 그러세요 하나님? 이런 말이 나오죠.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민수기 이번 3월 달은 민수기니까 이번 3월 쉬어야겠다 묵상 쉬어야겠다 이렇게 덮어버리는 그런 어떤 욕구가 예, 저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몇 분은 자체 방학을 이렇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은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예, 똑같은 템테이션이 있습니다. 그건 좀 쉽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새해 각오가 3월이 되면 무뎌질 때가 됐잖아요. 예, 내가 올해는 꼭 매일 말씀 묵상하겠다는 각오가 3월 되면 뜨는데 네,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또 말씀으로 사는 우리가 또 말씀을 안 읽으면 또 양심에 찔리기도 하고 그래서 억지로 읽죠. 읽어 나갑니다. 머리를 쥐어뜯고 영적으로 이렇게 하는 피지컬이 아니라 스피리추얼 머리를 쥐어뜯고 있는 제 모습을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면 제가 한나에게 가졌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저를 보고 계시지 않을까. 그러니까 야, 너 그것도 못해? 그것도 못해? 야, 좀 똑바로 해라는 게 아니라 좀 안쓰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기특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 오늘도 나 말씀 묵상했어. 나는 괜찮은 크리스찬이야 라고 착각하며 살까? 뭐 그렇게 염려하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민수기의 내용과 오늘 우리의 삶이 너무 이렇게 디스턴스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거를 소화해야 되는지 참 쉽지 않죠. 하지만 여전히 민수기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더 재밌는 파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재밌게 하시면 되고요.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기 원하시는 당신의 모습을 좀 집중해서 한번 보도록 하려고 해요. 자, 민수기는 성경, 구약 성경이 39권이라고 해요. 39권이 아시죠? 다? 예, 39권인데 그 구약 성경의 몇 번째 책인지 아시나요? 예. 옹이에요? 네 번째 책이죠. 네 번째 책입니다. 예, 네 번째 책인데 구약 성경의 처음 다섯 책을 네, 모세 오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세가 쓴 다섯 가지 책이죠. 한번 해볼까요, 우리? 우리 창세기. 아니, 그냥 저를 따라해 주실까요?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네, 그래서 이렇게 다섯 권이 모세 오경이고요. 모세라는 선지자가 썼다고 우리가 이해하죠.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토라라고 해요. 토라. 네, 이 토라는 인스트럭션, 율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율법, 하나님의 법에 이제 구약 전체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지만 이 모세 오경 토라는 구약 전체의 근간, 파운데이션이 되는 율법이 되겠죠. 그 중에 네 번째 책이 이 민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너무 어려운 이 민수기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이 민수기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사실은 토라 전체가 그렇거든요. 자, 토라를 썼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는 그 토라의 마지막 책, 신명기, 그리고 마지막 부분, 33장에 이제 신앙 고백을 하는데 시를 쓰고 있는데 2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너무 행복한 사람이야. 여호와의 구원은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예, 모세가 야 너희 우리는 너무 행복한 사람이야. 근데 기실 고생만 엄청 했거든요. 광야에서 사실은 그런데 그거랑 상관없이 야 우리처럼 천재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구원해 주신 백성이 어딨어? 얼마나 우리가 복받았어?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 너무너무 행복해 라고 얘기를 하면서 토라를 마무리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라의 어떤 전체적인 맥락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은혜를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개인적인 아브라함이나 야곱, 이삭, 요셉의 개인적인 이야기들과 고백을 통해서 이게 쫙 나타나죠. 그러게요. 자, 그런데 이 토라에는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들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장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클리어하게 굉장히 선명하게 리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지니알라지의 족보예요. 족보를 통해서 그것이 다 납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자, 창세기에만 10번, 출애굽기에 1번, 민수기에 1번, 총 12권의 족보가 소개돼요.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중에 3장 1절이 바로 그 민수기의 그리고 마지막 족보에 해당됩니다. 자, 이 족보가 어떻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지 한번 이제 살펴볼 텐데요. 이 족보의 첫 번째가 너무 재밌어요. 예, 너무 재밌습니다. 정말 재밌나요? 예, 여러분 재밌길 바라요. 천지 창조로 시작돼요. 2장 4절이에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한국말로 보면 몰랐는데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These are the generations of the heavens and the earth.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하늘과 땅의 족보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 천지 창조들을 족보라는 폼으로 얘기를 하세요. 자, 족보는 생명의 시작이죠. 그리고 생명의 연속성을 의미해요. 생명의 시작자, 창시자,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생명의 주관자,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는 분, 생명줄을 잡고 계신 분, 네, 이 족보를 통해서 만물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드러나고요. 이걸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자, 이제 토라의 두 번째 족보로 아담의 족보가 이제 나온 거예요. 5장 1절이죠.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This is the book of the generations of Adam. 이렇게 해서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퀴즈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아담의 족보 맨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은? 네? 누구라고요? 누군가요? 노아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노아? 노아랑 아담이랑 관계가 상관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노아는 창세기의 많은 에피소드, 나레이티브 중에 어떤 한 인물, 한 이야기, 당대의 의로운 사람으로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실은 족보를 통해서 바로 노아는 아담의 직계 후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거를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더 설명하고 그 중요한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노아는 500세 되던 후에 샘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렇게 족보가 이어져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홍수, 노아는 아브라함의 직계 자손이에요. 족보가 가르쳐주죠. 그런데 이것은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약속, Salvation Covenant가 지금 아담으로부터 노아에게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노아의 족보가 6장 9절, 10장 1절 두 번 소개됩니다. 그리고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중에 셈의 족보가 11장 10절에 소개되고 26절, 27절로 넘어가면서 셈의 자손 중 데라의 족보가 소개되면서 이제 무언가 중요한 인물의 이름이 나오죠. 자, 그러면 노아의 족보, 셈으로 이어진 노아의 족보의 마지막 인물은 누굴까요? 네, 아브라함.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제 노아의 족보, 셈의 족보가 끝나고 12장에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이 되죠. 자, 아담과 노아와 그리고 셈과 아브라함이 모두 족보로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등장은 우연이 아니고요. 당대의 의인 노아의 등장도 우연이 아니에요. 그냥 어떤 한 고대에 뛰어난 영웅이 있어서 그 영웅의 기록을 남겨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등장은 하나님이 아담으로부터 한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신실히 지키심으로 등장한 인물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게 족보인 거죠. 족보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맥락에서 족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가 범죄해서 심판 가운데 있을 때 은혜의 약속을 주세요. 첫 번째 커버넌트가 되겠죠. 그리고 첫 번째 복음의 소식이기도 해요.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에 너는 사탄이에요. 사탄이 아니라 사탄이에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무슨 말씀이에요? 아담의 후손으로 오는 한 사람이 사단의 후손, 사단의 머리를 밟고 그 권세를 무너뜨리는 일이 있을 것이고 그 사단의 후손은 아담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대항하지만 미비하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해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의 권세가 완전히 파괴됐었죠. 하지만 그 십자가는 사단이 예수님의 뒤꿈치를, 하지만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잖아요. 부활 생명의 주시니까요. 그래서 이 3장 15절의 예언, 약속을 우리는 예수님의 예표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할 거야 라는 그 약속이 아담으로 시작해서 그 맥락이 없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빵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 노아로, 아브라함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유다로, 예수로 우리에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맥락을 링크해 주는 게 바로 족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족보가 그냥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의 나열과 숫자들에 불과할 수 있지만, 하지만 그 모든 제너레이션과 시간대에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고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는 도구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놀랍죠? 네,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네, 놀라워 주세요. 자, 창세기에는 네 개의 족보가 더 소개가 됩니다. 이스마엘의 족보, 이삭의 족보, 에서의 족보, 야곱의 족보. 이렇게 창세기에 총 10개의 족보가 소개되죠. 자, 족보 얘기 조금 하기 전에, 한 가지 사이드 디스예요. 뭐냐면, 어떤 분들은 이제 창세기 족보가 하도 많다 보니까, 나이도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칼큘레이트 해요. 역으로 환산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으로부터 한 몇천 년 전에 태어났고, 노아가 몇천 년 전이니까, 또 창세가 몇천 년쯤 돼서, 이 지구는 얼마 정도에 태어났을 거야. 이렇게 계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족보를 주신 목적은, 우리 보고 그거 계산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포인트를 거죠. 하나님께서 족보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포인트 벗어나게 관심 안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유대인들이 족보를 적을 때는요, 우리는 뭐 저는 강진희 씨 봉제공파 23대 선후배, 우리 족보는 다 장자 뭐 이렇게 족보면 이름이 다 나와 있잖아요. 제너레이션 after generation. 근데 유대인의 족보는 중요한 사람들만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과 다른 사람 사이에 몇 명이 있는지 몇 년이 있는지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족보를 통해서 창조 시기를 계산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지금 포인트하고 불가능하다. 이 사실을 좀 그냥 상식적으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창세기는 야곱의 이야기로 끝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등장하는 이제 출애굽기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자, 시대상으로 창세기의 마지막 야곱의 이야기와 요셉이 이집트의 장관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이집트에 이주하는 그 사건과 그리고 출애굽기에 모세가 등장하는 이 사건 사이에는 400년간의 디스턴스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디스턴스를 링크해주는 게 있어요. 출애굽기 1장 1절이죠. 뭘까요, 여러분? 제 얼굴인가요? 뭘까요? 족보입니다. 족보. 1장 1절에 족보가 소개되죠.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아 갓과 아셀이요. 야곱이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자,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이어주는 그 400년의 디스턴스를 링크해주는 게 뭐냐면 족보예요. 성경은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디테일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고 약속을 이루어가시는지 설명하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이 족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민수기 1장은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이제는 이제 각 지파별로, 리더들이 세워지고, 각 지파별로 싸울 수 있는 장정들이 카운트가 됩니다. 창세 출애굽기 1장 1절에 소개되었던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는 지파의 조상으로, 그렇죠? 조상으로 소개가 되고요. 지파의 이름으로 소개가 되고요.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지 소개됩니다. 자, 5절에 르우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 르우벤이라는 사람, 야곱의 아들 한 사람 첫째 아들을 통해서 46,500명의 아들들이 나왔어요. 400년 동안.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아담의 자손이며 노아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손자이며 이삭의 아들인 야곱 한 사람을 통해 르우벤만이 아니고요. 그의 자식들이 지파가 되고 한 민족을, 한 나라를 이루는 역사가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에는 역사의 주관자, 이것을 이루신 신실한 하나님이 계시죠. 자, 민수기는 영어로 numbers예요. numbers, 숫자죠. 근데 한국말로는 백성의 숫자, 이 정도 되겠죠. 민수기에서 숫자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족보, 숫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죠. 두 번 차례에 걸쳐서 인구조사가 있었어요. 1장 45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감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더니 그 수가 60만 3550명 되었더라. 그리고 26장 5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이 두 차례의 인구조사가 민수기에 소개되고요. 그리고 이 인구조사는 광야 시작하기 바로 직전, 광야 시작하고 한 1년 후,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이게 40년이라는 세월이 또 있습니다. 자, 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이 숫자는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약속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것이 성취가 됐어요. 15장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곧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22장 17절.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남자만 60만 명이면요, 장정 60만 명이면 여자까지 카운트하면 120만 명에 어린아이들과 어른하면 2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광야에 펼쳐져 있어요. 이 별같이 셀 수 없는 무수한 사람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이 성취됐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또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두 번째 약속이 성취가 된 겁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종살이 할 것을 이미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그 종살이에서 해방될 것도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극심한 가뭄 때문에 이집트에 이주한 그 시기와 시기로 하면 430년이라는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야곱이 같이 올라간 야곱의 직계 남자 아들들은 70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은 인원 되었고요. 그리고 종살이하는 그 와중에 종살이였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 숫자가 줄거나 이 씨가 마른 것이 아니라 200만이 넘는 한 나라를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큰 재물을 이끌고 지금 광야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의미 없어 보이는 이름들과 숫자들, 족보를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 볼 수 없던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은 그냥 내가 경험한 하나님일 뿐이죠. 그런데 참으로 미비해요. 나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살기 때문에 참으로 미비해요. 그런데 구약의 말씀을 펼치고 족보를 보고 숫자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얼마나 거대하고 위대한 분이신지를 실은 조금만 보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오늘 모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을 통해서 200만이 넘는 한 민족을 이루시고, 아니 그 이전에 아담으로부터 신실하게 약속을 이어오신 그 하나님, generation after generation, 100년, 1000년, 만년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족보를 통해 그 하나님을, 숫자를 통해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가 감히, 내가 오늘 다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퀘스천하고 하나님께 대들 수도 있지만 이 역사 앞에, 이 족보 앞에 어떻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실하심을 감히 질문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못된 신앙이 되었던, 아니면 중간에 어떤 결정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어떤 경험들을 갖고 있어요. 지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리에 관해, 하나님에 관해, 그리고 인간의 죄성에 관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에 관해 얼마나 무지한지 무지해요.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 무지가 나를 과대평가하게 하고 내 신앙을 과대평가하게 하고 또 그 무지가 하나님을 과소평가하게 해요. 토라를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구약의 완성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은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대할 때 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작게 봤는지 우리의 무지가 없다는지 아는 은혜가 있죠. 성경의 족보는 그런 역할을 해줘요. 자, 근데 이 족보는 구약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요. 실은 신약까지 이어집니다.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게 바로 이 족보죠. 자, 예수님이 처음으로 소개되는 마태복음 1장 1절 무슨 내용인가요? 제 얼굴이네요. 예, 마태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의 족보예요. 예수님의 족보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The book of the genealogy of Jesus Christ. 지니알로지 발음 안 되네요. 족보. 예수님의 족보로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요,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링크해주고 있어요. 구약의 하나님이 곧 신약의 하나님이심을 확인해주는 게 이 족보예요. 세대를 걸쳐 천년, 2000년, 수만 년 그 가운데 구약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내가 약속한 그 구원의 완성자 메시아 예수야. 그 족보를 통해서 링크를 해주죠. 자, 예수님의 족보는 굉장히 재미있는 스트럭처를 갖고 있습니다. 이 족보 자체가 지니알로지 자체가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17절에 소개되고 있죠.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 generations,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가 14 generations, 14대요. 바벨론에서 사로잡혀 간 후부터 예수님이 나을 때까지가 14 generations. 14 generations. 3 세션으로 되어 있어요. 세 가지로 나뉘어 놨죠. 이 세 가지로 나누는 그 기둥에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의 왕조가 시작되는 역사적 사건이 분기점이에요. 그리고 또 한 번의 사건은 그 다윗 왕조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쓰신 바벨론이라는 이방 제국에 의해서 망하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또 다른 분기점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사건을 기둥으로 두는 건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를 통해서 누가 이 역사를 드라이브해 가시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장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자 14예요. 유대인들이 숫자를 갖고 의미를 강화하고 컨펌하죠. 14는 7과 7을 좋아해요. 7은 어떤 수예요, 여러분? 예, 완전수죠. 완벽한 숫자예요. 자, 처음 7, 두 번째 7. 자, 2는 어떤 숫자입니까? 유대인들에게 법적인 효력을 내기 위해서는 두 명의 증인이 필요했어요. 그렇죠? 자, 7. 한 명의 증인, 7. 또 다른 한 명의 증인이 이 14 generation이 다가올 메시아를 증언하고 있어요. 14, 7, 7. 두 명의 증인이 다가올 메시아를 증언하고 있어요. 7, 7. 14 generation이 다가올 메시아를 증언하고 있어요. 자, 3은 어떤 수예요? 완전수잖아요. 완전수. 예, 또 다른 완전수로 링크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는 다가올 메시아를 확증해주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는 그 메시아가 예수라는 것을 확증해줍니다. 족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족보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은혜로우신지 그 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많은 숫자들 그리고 낯선 이름들 이 모든 것들이 가르쳐주는 바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한 인생 한 인생 역사를 써 내려가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신 신실하신 그걸 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해요. 우리 사람은 참 어리석죠. 마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나의 열심과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으로 있는 것으로 착각해요. 오산이죠. 내가 하늘에서 어떻게 뚝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보스턴에서 유학생활하는 것, 학교를 다니는 것, 그리고 대학원을 진학하는 것, 음악을 하는 것, 무엇이 되었든 마치 내가 다 이룬 것처럼 착각해요. 그럼 오산이네. 족보를 모르는 거예요, 족보를. 여러분, 부모가 없이 우리가 있을 수 없고요. 그 부모의 부모, 부모의 부모, 부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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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천, 수만에 걸친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많은 분들의 피와 땀과 눈물과 애환과 이런 것들이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이 자리에 우리의 능력으로 있습니까? 그거는 너무 우리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족보를 딱 펼쳐보면요, 감이 좀 오죠. 이게 뭐야? 이렇게 많은 사람도 있었어? 내가 오늘 숨 쉬고 사는 거, 이만큼 사람 노릇하는 거, 내가 알지도 못하는 무수히 많은 누군가의 수고와 은혜 덕분이 나에게 부모님이 없다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나의 부모님 또한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들이 아니죠. 거듭 얘기하지만 부모의 부모, 부모의 부모, 부모의 부모. 그 가운데 무수한 숫자들과 이름들이 오늘 나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게 하는 은혜의 증거들인 거예요. 조상의 은혜를 모르면 그런 사람은, 예, 족보의 의미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아직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겁니다. 하물며 족보의 시작이고 족보의 생명줄을 잡고 계신 하나님을 모른다는 건, 그거를 알지 못한다는 건, 예,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나를 있게 한 그 많은 그런 이름 모를 그런 분들의 은혜를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제 족보를 족보 하다 보니까 좀 족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 족보를 한 가지 얘기하고 또 이 재밌는 얘기를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강진씨 봉제공파 23대 손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저희 아버지, 너는 강진씨 봉제공파 23대 손이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냥 저희가 고구려 국민왕이라는 분이 있을 때 생긴 가문이에요. 그런데 국민왕이 거의 마지막 왕인데, 그 조선이 생기고 나서 조선에 협조하지 않아서 이제 시골에 가서 뭐 이렇게 땅 파고 뭐 그렇게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조상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군가 저렇게 굉장히 로열한 사람이 있었고 내가 그 사람 피가 흘린가 보다, 이런 어떤 그런 알지 못한 하지만 프라이드가 이제 어릴 때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저희 어머니가, 예, 너의 할아버지가 이성계야, 너의 할아버지가 이순신이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족보를 막 섞어서 알 수 없는 그런 프라이드를 저희에게 막 주셨죠. 예. 이게 하나 재밌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제가 사이코패스의 족보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코패스의 족보입니다. 띄워주실까요? 자, 요새 제가 테드를 좀 보는데, 테크놀리스, 에듀케이션, 디자인, 캘리포니아 대학 교수인데요. 뉴로사이언스 하시는 분, 짐 팔론이죠. 예, 짐 팔론이라는 분이에요. 그런데 35년 동안 이쪽 필드에 있었어요. 프로페셔널한 분이죠. 그 개념, 그렇죠. DNA, 그리고 신경 전달 유지 도파민, 뉴로사이언스, 내 신경에 대해서 분석하고 연구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다른 관심사를 갖게 됐습니다. 뭐냐면 동료가 이분에게 사이코패스의 그 뇌를 분석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 뒤부터 이분이 어떤 것을 하게 됐냐면, 사이코패스는 어떻게 생겨났는가 이런 걸 갖고 이제 좀 리서치를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으로 얘기하면 사이코패스의 족보는 무엇인가, 뭐 이 정도가 되겠죠. 어떤 족보를 갖고 있으면 사이코패스가 되는가, 네, 어떻게 생겨났는가. 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이코패스는, 이분이 얘기하신 분은 사진들이 많은데 미국 역사적으로 아주 잔인한 일을 했던 사람들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이코패스의 가장 큰 특징이 뭔가요? 공감 능력이 없어요. 상대방의 고통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죠. 그래서 토막살인을 하고 뭐 굉장히 악한 짓을 해도 전혀 뭐 그거에 대한 양심의 가치를, 이게 사이코패스죠. 네. 그래서 이런 희귀의 살인마들이 사이코패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분에게 재밌는 일이 일어났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 요즘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렉처하고 다닌다며? 이렇게 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그런데, 야, 너는 참, 근데 너는 사이코패스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얘기하고 다닌다. 참 웃기다. 이렇게 엄마가 얘기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네. 그런데 어머니가, 그, 친가의 그 족보를 펼쳐준 거죠. 야, 너의 가문에 말이야. 어떤 사람이 있는지 한번 들어볼래? 그래서 good news and bad news 좋은 얘기부터 하면 코넬 유니버시티를 파운딩한 그 창시자가 우리 사촌이야. 아, 설다죠 갑자기? 그런데 나쁜 소식은 뭐냐면 1892년 8월 4일 여기 매사추세츠에서 발생한 부모를 계모를 도끼로 토막살인한 용의자 살인자로 거의 확실시되는 그 사람 사이코패스가 또 우리 사촌이야. 이렇게 당황스럽죠. 자, 더 나쁜 소식을 가르쳐줄게. 책을 하나 냈어요. 책 제목이 Kate Strangely. 이상하게 죽음을 당한 거죠. 자, 이 책의 주인공 사이코패스가 바로 너의 7대 할아버지야. 자, 거기다가 침례 쪽을 더 살펴보니까 살인자가 7명이세요. 당황스럽죠. 나는 사이코패스랑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데 우리 감독. 자, 그런데 또 혼란스러운 건 2차 세계 대전 중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 평화주의자가 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막 혼자 한 거예요. 이게 뭐야 도대체?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캐레고라이즈 하네? 그러다가 부모님하고 본인하고 부부하고 뇌를 쫙 스캔을 이제 한 거예요. 쫙 스캔을 했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우리 중에 사이코패스가 있다. 사이코패스 유형과 비슷한 뇌가 있는 거예요. 가족 중에. 그러면서 이분의 결론은 뭐냐면 아무도 잘 말하지 못한다. 이거 어떤 연관성을 못 찾는 누구도 다 누구나 다 사이코패스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족보가 놀라운 이유는요 아담과 이브의 자식들 중에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사이코패스가 나타났다. 가인이죠 가인. 아벨을 죽이고 양심의 가치를 느끼잖아요. 내가 동생을 돌보는 자이니까 왜 나한테 그러세요? 마치 자기가 아무 일도 안 했죠. 사이코패스죠 사이코패스. 여러분 우리 가운데요 사이코패스의 피가 흐르는 이게 우리 족보에 있어요. 구약의 아브라함이요 브로큰 패밀리죠. 이상이 다 브로큰 패밀리. 여러분 이 르우벤 지파 12지파 60만 명 멋지잖아요. 근데 요셉은 자기 배다른 동생이지만 구덩이를 파고 진짜 모든 협박과 저주를 하고 노예를 팔아버렸어요. 가족 전체가 사이코패스입니다. 무엇을 얘기해주냐면 이 조건은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잘 믿고 너무 착하게 살아서 그래서 은혜 받을만 해서 이렇게 번성할 거야를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조건은 뭐냐면요 너희는 너희 사이코패스한 하나님을 부정하고 네 욕망대로 사는 그 죄악으로 죽어 마땅한데 내가 은혜로 너희를 붙잡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내가 이미 은혜롭고 신실한 하나님이냐 발표해 주십니다. 아멘. 저희 가족을 봐도 그래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너무 사랑하죠. 너무 감사해요. 근데 브로큰 패밀리예요. 뭐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아 땅이 많으셨대요. 첩이 셋이야. 그 집이 어땠겠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어떤 상처를 받고 외할아버지가 크셨겠어요. 저희 친할아버지 또 증조할아버지가 사람이 좋으셨대요. 그런데 사람은 좋았던 게 아니라 술도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술을 마시면 술을 그릇을 한 타서 드셨대요. 너무 뻔히한 스토리잖아요. 사람 좋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준으로 보니까 알코올입니다. 그냥 애주가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족보를 붙이면요 거기 아름다운 얘기가 있는 거예요. 거기 상처 투성이 이미 망했어야 돼. 이미 망했어.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예수의 족보가 나를 위한 족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말씀 가운데 인수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아멘. 예, 민수기에 또 다른 이름이 있죠. 원래 이름이에요. 히브리어 원래 이름은 뭐냐면 광야에서예요. 광야에서. 그리고 두 번의 인구조사가 보여주듯이 40년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출애굽하세요. 여러분 보스턴 생활이 광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인생이 광야예요. 인생이 광야예요. 답이 없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자녀를 출애굽하는 얘기가 민수기예요. 근데 오늘 그 얘기를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에서 학교에서 쓰고 계시잖아요. 인숙이 말씀 묵상하면서 은혜 받기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